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열심이 너무 앞설 때가 있죠. 오늘 초대 손님도 본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교만함도 깨닫게 되시고 지금은 군종 목사로서 많은 군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 또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네,
그래서 더 정감이 갑니다. 삼사관학교 군종실장이자 충성대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호환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저 충성. 제복을 입고 오셨어요.
네. 멋있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군인은 멋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다 그 무슨
이게 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있는
쉽게는 드래곤볼을 모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신을 부를 자격이 이제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뭐 훈장처럼
훈장
이루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뭐 표창 이제 받은 것들인데
네,
복무하다 보면 차곡차곡 이제 쌓이는 겁니다.
네.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정확히 어디시죠?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삼사관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생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삼사관학교는 전 세계 유일의 이 편입사관 학교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마친 친구들이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해서 2년간 생도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소유로 임관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사관 학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치가 않으신데요.
그럼 이제 계급도 있는 거죠? 군목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군종 목사님들은 중위 내지는 대위로 들어와서 지금 국군에는 대령이 가장 높으신 계급을 가진 목사님 신부님이 계시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소령이고 군생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군대에서 소령이면 또 진짜 높은 직급이거든요.
아닙니다. 더 위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긴 계시지만 그렇죠. 그래도 군복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많은 소령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대대급에서는 작전과장님이 이제 소령이시니까 부대 넘버 2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있는 부대만 해도 더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소령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실 뭐 목사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인상으로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밝으시고.
전도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 생기라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이 이름에 얽힌 슬픈 전설이 또 있어요.
요한이라고 들 정도면 막 신앙 되게 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장손 집안입니다.
네.
애석하게도 저는 이제 차남인데 저희 형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여기 좀 탄생 설화가 있어요. 네,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인데 어머니께서 8번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애못 낳는 여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온 교인들이 어머니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저희 집이 학렬이 숫자 돌림이라 할아버지가 이름을 경수라고 짓겠다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무엘 달라고 해놓고 이름이 경수가 뭐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저 형님 이름이 이제 경수에서 사무엘로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딱 그 이야기 들으면서 2살 차이 나는데 야 저 찐따가 저런 탄생설화가 있으면 나는 어떤 또 스토리가 있을까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요한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신약에 하나 구약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되라. 이제 한자 뜻도 있는데 저희 형은 한자가 없어요. 저는 한자가 있는데 중요할 요 붓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너희 형 교회 지어주는 장로가 되라. 그래서 인문학적 용어로 따까리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형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그런 이름의 또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셨군요.
네네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장난이 정말 장난꾸러기였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 말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이랑 교회랑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또 갈 때가 월트지니 만화동산 시작할 때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저는 그걸 못 보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친구들은 다 그 얘기하고 있고 막 그게 너무 막 싫고 근데 또 부모님이 또 신앙이 좋으시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저녁 예배까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어렸을 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원해서 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네. 언제 만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 임원 수련회를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임원도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이제 그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자제니까 이제 돼서 임원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그때 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시셨다는 게 진짜구나. 그만 믿어지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임원 수련회가 8명을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갖고 저녁에 기도회하면서 집단 개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들 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겠다. 삶의 좀 목표도 좀 바뀌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3 때 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네네. 이제 느끼셨으니까 네, 그 후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통상 이제 그 청소년들이 수련에 다녀오고 나면 청소년들의 마음은 우유의 유통기한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금방 변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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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금방 지고
상해버리고. 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학년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 학년의 어떤 이 회심을 위해서. 근데 그 선생님이 회심한 저희들을 데리고 큐티반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집단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집단 회심을 해서 다 같이 이제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그러니까 잠깐 불씨가 붙다가 꺼지지 않고 좀 유통기한 집어넣은 멸균 우유처럼 오랫동안 그 좀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 가서도 이제 큐티책 가져가서 큐티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전에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님 거기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리로 뭔가 좀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좀 사랑하게 되고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때 시웨터폴이라는 운동이 막 뭐 화요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막 좀 뭐 퍼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등교를 해서 이제 국기계양대 앞에서 혼자 무릎 꿇고 나라와 조국과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담임 목사님이 얘 너 뭐 아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얘 넌 여기서 뭐 하니 왜 벌 받고 있니 그래서 벌 받는 거 아닌데 여기서 왜 무릎 꿇고 있어 그랬던 기억도 있고 되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원을 이제 신학교로 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뭐 네, 신학교를 어떻게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좀 되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 가서도 제가 또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교수님께서 그 요한아, 하나님 너한테 어떤 분이니? 근데 네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니? 물어보셨고, 제가 대답을 적어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거 하게 하는 코치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그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답하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물어보셔서 네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너무 놀랐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한테 어떤 분이니? 네가 배운 하나님 말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답하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분이고 사랑이시라고 배웠는데 아니네.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고달프게 살았네. 하나님 나를 너무 훈련시키시는 분이네. 그때까지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인생의 좌우명 그리스도인의 28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의 48시간이다 나는 더 빡세게 살아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저를 매질하시는 분인 거죠.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막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가져가시고 근데 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배운 대로 정말 사랑이시라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신학교가 채플을 화수목 4회를 드려야 됐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성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고 교육부서 예배가 있고 뭐 8번 정도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했던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내용이고 찬양을 불러도 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내용인 거죠. 네. 저는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하나님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요거는 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죠. 네. 근데 그 시기가 제가 1학년 2학기 이제 마쳐가면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한 달간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네. 같은 캠퍼스에서 있던 어떤 선배 누나가 그 한 만 원 정도 들어있는 봉투, 만 원인가 2만 원 좀 안 되게 들어있는 봉투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요한 누나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이 돈을 내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에게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누구한테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그리고 그때부터 매해마다 하나님 대학교 생활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좀 벗겨지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대학생 때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 그럼 신학교 다니실 때도 사실은 네네. 지금 이런 성격이면 네네. 굉장히 정확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이라고 할까?
네,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본인에게도 이 정도였으니 남에게는 네네. 또 얼마나 엄격했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존경하던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어떤 목표와 이상향은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땐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건 이중자 때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그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채플도 저희 학교가 2,000명이 이제 채플을 드리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먼저 채플실에 가서 저희 과가 드리는 맨 앞자리 원래 이제 학년이 먹을수록 뒤로 자리가 가는데 저는 네. 뒤로 가지 않았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네. 이제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오르간 전주가 나옵니다. 멘트가 기억나요. 오르간 전주가 나오면 제가 일어나서 뒤에 앉아있는 후배들에게 오르간 전주가 시작되면 예배학적으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집어넣고 책 집어넣고 중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도 기도하심으로 표정도 딱
돌아서 채플 딱 설교하면 탁탁 하다가 적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너네 똑바로 해라 예.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선배님들은 인사 똑바로 해라 뭐 예. 기숙사에서 팬티만 입고 다니는 애 누구냐 막 이런 거 통상 예. 얘기하셨다면 저는 예.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께 쉬는 시간 수업 쉬는 시간에 교수님 잠깐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제가 했던 얘기들은 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여러분 곧 시험 기간인데 컨닝하지 마십시오. 신학교에서 무슨 컨닝을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에요? 지금 컨닝을 하면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진짜 정죄.
굉장히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있었네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지금 보기에는 그건 이제 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나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네. 틀린 말도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그렇게 이상하게 꼬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애교심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이 공동체가 경외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채플 시간에 카드 찍고 도망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막 이런 거 얘기가
친구 없었죠.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네. 이런 일을 할 때는 네.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인문학 정용어로 또라이 추종자들이 있는 거죠.
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딱 이렇게 하고 딱 나오고 이제 꽉 후배들 불러가지고 형 어땠어? 형
진짜 후배들
이런 이제 막 네.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도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얼굴은 좀 이렇게 왁구가 그렇지만 네. 공부를 좀 잘했어가지고 네. 학교에서 계속 수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 이렇게 평소에 말을 걸지 않던 친구들도 이렇게 주영원님 말처럼 재수업소에서 가까이 오지 않던 친구들도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되게 겸손해져서 저에게 나와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요 필기 좀 보여달라. 그럼 저는 사실 보여줘도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 필기를 달라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뭐 열심히 하더라도 수석을 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성적인 친구들은 예. 없으니까 보여줘도 문제 없는데 저는 제가 이걸 성적을 잘 내야 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 친구들의 그런 모습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면 만약에 진짜 주기 지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면 싫어도 안 보여주고 싶어 미안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보여주고 싶은 제 마음은 감추고 네 문제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야, 그, 야 누구야 그래 내가 뭐 노트 필기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내가 노트 필기를 보여주면 넌 이번 학기 적당히 어떻게 시험 잘 보겠지. 그런데 시험을 잘 보고 넌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하지 않고 다음 시험 기간에 또 나한테 와서 노트를 보여달라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등록금이 300만 원이야. 8학기를 다니고. 그럼 너는 학교를 졸업할 때 대가리는 텅텅 벼가지고 나에게 빌린 노트 가지고 노트 베낀 8권의 노트만 남고 머리는 텅 빈 채로 졸업하겠지. 너네만 그것도 모르고 2,400만 원 너에게 내주고 난 너의 그런 대학생활을 지지하고 싶지 않다.
거기서 이게 안 때려?
아,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몇 번 때렸어요.
엄마가 나왔잖아, 엄마. 야, 니네 엄마가 그러고 도 학비 내고. 이건 이게 바로 주먹을 누르는 건데.
아, 그땐 제가 그랬습니다. 야. 와. 왜 말을 어떻게 하면 또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스토익하게 자는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싸가지 없게 길렀다기보다는 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 욕구.
네, 인정의 욕구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또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 학렬이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 당시 아버지가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아빠는 전국에서 300등 안에 들었다. 초등학생 때는 개념이 없으니까 300등이면 자랑할 게 아니지 않냐. 여기에서는 전국 300등인데 네. 자랑할 게 아니지 않아. 지금은 이제 대단한 걸 알지만 아버지는 이게 되게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학렬에 다 서울대가 있는데 저희 학렬에는 서울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부담감들이 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닝에 뭐 은혜라는 단어조차 싫어했던 적이 있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노트 필기 보여달라고 할 때 뭔가 네. 적당히 하고 싶을 때 아 은혜로 가자 이런 근데 그렇고 전 왜 너의 불성실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냐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목사안수 받고 나서까지도 한동안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인사말.
뭔가 포장하는 거.
네, 포장하는. 네.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고.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저는 그런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이제 집회에서 강사님이 그걸 인정해라, 고백해라 하셔가지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울었는데 그 운 게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못해? 나 유한인데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좀 하던 유행어였거든요. 사람들한테 뭐 딱 하고 나면 야 너 어떻게 했어? 야 나 유한이야 이런 걸 이제 했었던 시기라 내가 유한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왜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고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임관을 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이제 임관을 해서도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계속 이제 그 부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군종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일 예배를 8번에서 9번 드렸어요. 매주마다. 이제 격오지를 돌아다니면서 GOP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가 결국 파열이 돼서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세 군데를 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디스크 터졌을 때도 이게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자기 열심이 강하고 이게 너무 신념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약간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서 디스크 터지면 아니 박유한 목사님은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가야죠 빨리.
네, 병원 가야죠. 네. 주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병원 가야죠.
병원 가겠죠. 네. 저는 의무대대 의무중대에 연락해서 그 의무중대장인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저 목양실로 좀 태워다 주십시오. 업무하면서 누워 있겠습니다.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목양실에 누워서 링겔 꽂고 일주일간 업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고 지금은 이제 정신 나간 거죠. 병원 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업무 보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목양실 바로 옆에가 본당이었고 근데 새벽 예배를 저희가 하는데 연대장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몇 신자분들 나오시는데 저 이제 링겔 맞으면서 저는 새벽 예배를 못 가고 이제 밤새 아파가지고 이제 통증 때문에 밤새 아파갖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이 된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누워있던 어느 날 새벽 군종병이 출근해서 새벽 예배 음악을 틀었어요. 아, 새벽 예배 시작되나 보다. 인기척이 들려와요. 이제 본당 맨 앞자리가 목양실 바로 벽 하나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안수 집사님, 연대장 안수 집사님,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인 연대장 안수 집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집사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그게 너무 비참하고 집사님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러려고 저 군에 부르셨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과 아 예수님이 물론 여기에 견줄 건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왜 저를 여기 이렇게 박아놓고 하반신 마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월요일날 입원하고 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 막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보조기 차면 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전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시고 제가 얼마나 입원했었을까요 병원에? 맞춰보시겠어요? 진단은요?
4시간이요.
4시간? 아니 아유, 2번, 우리... 2번, 아, 2번,
2번. 2번 오래 했겠죠.
맞아요. 저 3주 디스크... 있었습니다. 3주.
디스크인데.
보조기 차면 다음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병원은 규정이 딱 2주까지 입원할 수 있는데 저는 2주 차에 간수치가 또 뛰어서 한 주 더. 그러니까. 3주 입원했고 그 시간이 제 삶이 바뀌는 굉장히 깊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열심이라는 것이, 맞아. 아까 우리 오프닝 얘기했지만, 종교적 열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치셔서, 네? 그냥 누워져, 자빠져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잡혀져 있으라고 했는데도
또 안 잡혀져 있었다. 있으니까 3주 동안 그냥 아이고야. 눕혀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글쎄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신 걸까? 근데 제가 예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스크가 터지고 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는 아 이건 내가 나대다가 디스크가 터진 거구나.
네.
쉬지 않고 왜냐면 통상 일반적으로 군에서 군종은 뭐 꿀이다 군종 쉽다 꿀보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너무 싫어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퇴근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이걸 매일매일 하고 저랑 같이 일하던 군종들 막 쌍코피 터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피곤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건 과로다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가 무리해서 제 디스크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서 선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끄집어다가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완이다를 자꾸 증명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더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결국 이제 3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을 동안 제가 그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게
예.
그러니까 수술하고 깨보니까 예. 이제 제가 지금 맨 아래쪽 디스크가 없거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까보니까 이건 80대만한 허리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다 파내고 이제 플라스틱 심을 박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진짜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가 교회에서는 인사치레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거 진짜구나. 옆으로 돌아놓을 때도 누가 안 도와주면 돌아놓을 수가 없고 아, 똥오줌도 내 마음대로 가릴 수가 없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 3주간에 입원해 있는 시간 동안 제 내면이 좀 다뤄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
제가 이제 사회에 있을 때 계속 영향력을 막 끼치다가 들어갔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예. 활동을 하면서 병문안을 150명이 왔어요. 3주간의 기간 동안. 근데 그 150명이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뭐 두세 명씩 뭐 한두 명씩 이게 온 게 150명이 좀 일일이 또 세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오고 있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나 막 세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초반에. 근데 제가 밤에 너무 아프니까 밤마다 깨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성교단체에서 배웠던 거는 밤에 자다 깨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걸 수 있으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세 번 정도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거였어요. 요한아, 네가 그렇게 잘했니? 예수님, 네가 그 부대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부대에서 그렇게 네가 말씀대로 잘 살고 복음대로 잘 살아내서 그렇게 승리해서 나한테 영광되는 사역의 열매들을 네가 맺었니? 아니죠. 그러면 병문안 오는 애들한테 네가 거기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았는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뭐 저의 마지막 남은 돌파구로 맞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거죠. 제가 부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사회에서 저를 인정해주던 애들한테 야, 나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대단하지? 야, 여전히 존경할 만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밤에 이제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병문 나오는 애들이랑 이제 다른 그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날 아침은 새벽에 또 깨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제 새벽에 깨서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이제 그걸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 남의 설교도 잘 안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설교하는 건 듣지만 누구의 설교를 찾아 듣는다? 내가 왜? 너보다 설교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짜 교만하게.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이 남의 설교 좀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좀 들어라. 듣는데 들을 때도 또 이제 급이 있는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존경하던 누구 목사님 딱 듣는데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던 어떤 본문에 대한 그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나름 막 생각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A처럼 해석하면 성경 모르는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 이거는 B지 막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A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야, 별거 없네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예. 진짜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부정할 수 없겠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거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요한아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또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교만한 모습이었죠. 채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예배 자리 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되게 명확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였고 저는 이게 되게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교만한 거였죠. 하나님 저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고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근데 그 경험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럼 제가 병원에 태어나면서 이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삶의 자리를 쫙 돌아보니까 진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없구나.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야겠다.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있겠지? 했더니 이제 선배 목사님이 SNS에 제가 그걸 올렸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SNS에 글을 보고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은혜 때문에 빡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언자다. 그분은 선지자다. 근데 아무튼 그 기점으로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말씀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지? 여호수아 같이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모세는 어땠지? 막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셨지?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드러내는 책이구나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설교도 예전에는 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렇게 사는 거 죄야. 잘못 사는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방식이야. 이렇게 살아봐. 너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게 예전에 설교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당신도 찌질하고 제가 제일 찌질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시죠.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설교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표정은 아까 교만할 때가 더 잘 어울려요. 저 되게 본인 같았어요. 이건 좀 억지 같아.
아, 그렇지.
표정이 억지 같아. 아까 교만할 때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바뀌어가고
많이 있어요. 해본 교만 얼굴이었어요.
뭐 눈이 바뀌죠.
지금은 약간 좀 연기 같았어. 연기 같았어. 지금 부자연스러워요.
주의 아직.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새롭게
아직 몸에 배어 있네. 아직 교만이.
장난.
네, 지금 아주 그냥.
난 근데 우리 말씀하시는데 네. 너무 어디서 봤지 익숙해지 그랬는데 네. 저희 우리 새롭게 와서 가족 중에 이정수 씨랑 너무 비슷하죠?
아까 사진도 찍었습니다.
반가워서. 말씀하실 거나 이런 게 네. 정수 씨의 어떤 느낌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요.
개그 콘서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시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군운종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예. 그 대학생 때 아주 비판적이고 네. 비관적일 때 예.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신학교에서 군종 목사 시험을 봐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당시에는 경쟁률도 되게 높았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군목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삶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군에 가서 월급 많이 받아서 시간 많이 남으니까 공부해서 유학 가겠다 하는데 근데 왜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서 스타크래프트를 할까? 지금 공부를 하지. 그래서 아, 군목 가겠다는 애들은 다 이렇게 어떤 부르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보고 가는 애들이구나. 되게 정주하는 마음이 있었고 안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이제 국군에 날 때 저희 학교 채플에 군종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군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군종 목사의 길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선발이 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들었던 선배님들의 간증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군종 장교들의 어떤 복무의 방향성이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복무 부정하는 용사들을 군종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렇죠. 또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채플 때 설교를 하신 거죠. 한 목사님은 본인이 있는 부대에는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지 못하는 병사가 있다. 그래서 왜지? 근데 부대 위문을 왔고 군부대가 있는 곳엔 늘 롯데리아가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의 손길 마음스터치가 있지만 롯데리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군부대가 위문을 와서 마음스터치 아니 롯데리아 햄버거를 다 주고 모두가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한 명이 안 먹는 애가 보이길래 목사님 가셔서 야 너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롯데리아에서 저를 버렸습니다. 그 저는 롯데리아 햄버거는 못 먹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목사님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한 친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 약간 강박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몸을 12단계에 걸쳐서 씻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바로 이제 현역 부족합 처리되고 뭐 전역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군종을 거쳤어야 됐거든요. 네. 그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해줘야. 근데 이 친구가 자대 전입을 와서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분대 단위로 8명씩 같이 샤워를 해야 되는데 네. 전입을 와서 손님들과 같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얘는 뭐 이를테면 머리, 어깨, 가슴, 팔
그 순서대로?
순서대로 씻어야 되는 친구인 거죠. 근데 손님들이 뭐하냐? 죄송합니다. 다시 머리, 어깨, 가슴 야 또 빨리빨리 안 하냐? 죄송합니다. 다시 머리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난 친구는 아니고 이제 선배 목사님의 사례를 이제 들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샤워 끝나 애들이 집합했는데 인원 개수가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서 야 이거 한 명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샤워실에 물 나온 채로 혼자 쪼그려 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 바디워시가 절반이 나가 있는 새 바디워시가
계속
절반 계속 이제 못 씻다가 이제 좌절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가셔서 그때부터 매일 같이 씻어주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12단계를 4단계로 줄여주셨어요. 같이 그 친구 전역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아 내가 저거 하러 저기 가는 거구나. 저거 위해서 저기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군사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장병들의 삶에 최전방에서 함께 싸워주는 군종 목사가 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치 내가 군에 가서 있는 것은 장병들의 삶의 최전선에서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로 있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군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참 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위로가 있었고 목사님께서도 어떤 그 가족들 또 그 군인의 가족들 많은 위로가 필요할 텐데 어떤 위로를 주고 계세요?
이게 군에 있다 보면 네. 이제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위기 속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통상 대화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해도 괜찮다. 그거 불신앙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군도 이제 뭐 신자분들 자녀들 중에 혹은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을 잃게 된 사고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저한테 이게 약간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엄청 우셨나 봐요. 저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만 나요. 장례식 너무 공포스러웠다. 네. 근데 할머니가 많이 우셨고 네. 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정죄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뒤에서.
왜요?
권사가 저렇게 운다. 하늘나라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권사가 운다. 그랬나 봐요. 네. 근데 그게 맞나? 왜냐면 아니 군에서 아들들이 입대할 때 엄마들이 우는 게 내 아들 입대면 뭐 북으로 전쟁 나가니까 이래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잠깐의 기간 동안 못 보는 게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아니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만 이 땅에서는 헤어지니까 그게 아쉽고 울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잘못된 종교적인 마음으로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예수님도 물론 죽음에 대해 분노하신 거지만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예수님 그 현장에서 우셨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울어라. 이 특별히 장례의 기간은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는 기간이고 이 장례의 절차는 지금 돌아가신 분은 당신의 어머니는 혹은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남편은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다. 그분은 난 걱정이 안 된다. 그분은 하나님 품에 계시고 근데 오늘 당신에 대한 위로의 여정이 시작이 됐다. 네네. 충분히 오시라고. 충분히 우시고 이 시간들을 잘 마음을 표현하자. 그리고 입관할 때도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육신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니 충분히 표현하셔라. 근데 그거를 할 때 많이들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마음들이. 네. 많이 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도 그때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꼭 장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서도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할 때도 표현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좀 걱정이 돼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지치지 않으실까.
네네네네.
왜냐면 저는 지금도 말씀하실 때나 보는 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운동선수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저는 인생의 모토가 늘 대충하자예요. 항상 대충하자. 그게 네네. 대충해서 대충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힘을 빼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임해서 하는 대로 맡겨드리자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이 본인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맞습니다.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우리 진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그 삶을 쭉 들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대입해보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생활 배경과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거쳐온 인물들로 내 성격과 성향이 생성이 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자기 열심으로 오셨지만 나에게는 정말 계속 하나님이 이거야 지은아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나의 그 습성은 뭘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역으로 질문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기 열심이라는 그 나의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또 궁금해지는 계기가 됐고 또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으로 많은 군인분들에게 또 사랑과 가족들에게도 사랑 많이 그래요. 주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응원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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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영 목사님.
오늘 목사님 또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지시고
네.
진짜 많은 성만 다르지 수많은 요한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절,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 때문에 참 상처받았던 누군가가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한이란 이름이 성경 이름인데 쟤는 왜 저래? 라고 누군가에게 기억도 안 나지만 좀 상처 줬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나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저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사람들이 황급어장이라고 사실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공고한 상태에서 와 있는 장병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네.
근데 황급어장도 이 잡고 낚시를 하는 이 수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참 힘들지만 목사님께서 또 그 사역을 정말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네.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인종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해도 성에 차지 않는 인종욕구. 근데 그 원인을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게 그 듣고 싶었던 칭찬,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듣지 못했던 칭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린 사실 그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체가 칭찬에 너무 인색하잖아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칭찬을 하지 않고 친구끼리 만나도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아유 돼지. 넌 아침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 가잖아요. 친할수록 놀려요. 머리가 완전 할아버지인데 어이 돼지 됐는데 근데 안 친하면 칭찬해요. 어우 할아버지 피부가 고우시죠.
반대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요. 칭찬에 입에 배 있어요. 네, 제가 여행을 맞습니다. 가도 어디 식당에 가나 어디 물건을 사러 가도 어우 말은 뭐 나이스 모자가 멋지다 뭐 이쁘다 뭐 티셔츠가 이쁘다 늘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굿모닝서부터 항상 입에 칭찬을 물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에 이렇게 후한데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지 못하고 남의 이렇게 존중하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이 되면서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네,
이렇게 늘 칭찬해 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목사님보다 더 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회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전 무엇보다 사모님과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해 주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군인들보다 앞으로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